네, 2017년 6월 14일 매일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왕의 그 시므리, 여섯 번째 왕 오므리, 일곱 번째 왕 아합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왕 시므리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의 왕은 여전히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그네 번째 왕이었던 엘라에게 모반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권은 그 7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통치였습니다.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그 사이에 이 기브돈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군대 지휘관 오므리라는 인물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군인들이 시므리가 아니라 이 군대 사령관인 오므리를 이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시므리는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왕이 아니라 엘라 왕을 죽인 역적에 불과했습니다. 오므리는 이러한 무리들을 이끌고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있는 이 디르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17절의 내용입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결국 이 공격 때문에 시므리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의 내용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결국 자신이 있는 성읍이 완전히 포위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므리의 7일 천하가 마감되는 순간입니다. 이 19절에서 시므리 왕이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저자가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7일 천하에 불과했지만 이 시므리 왕도 이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므리는 자신의 야심,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이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모반이라는 이 도구도 마다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비록 7일에 불과했지만 이 7일 동안의 이 시므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왕 오므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므리에 의해서 시므리가 제압됐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도 쉽게 왕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오므리를 추대하는 파와 그 반대편에 디브니라는 사람의 편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이 싸움은 이 오므리에 의해서 시므리가 죽고 이후에 5년 동안 지속된 싸움입니다.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반쪽의 지지를 받는 반쪽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오므리와 이 디브니의 싸움에서 결국 오므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6년에서 7년을 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있게 됩니다. 2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반쪽 왕이었던 5년, 그리고 디브니를 이기고 온전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그 이후에 6년에서 7년 기간을 합쳐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왕권을 잡게 되면서 이후에 이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4대 왕조 첫 번째는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여호람 왕까지 이 오므리 4대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므리 왕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 사마리아로 옮긴 것입니다. 이전의 수도는 이 디르사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디르사는 치열한 왕권 다툼의 현장이었습니다. 왕권 다툼을 하면서 많이 그 지역이 어수선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자신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수도를 정비하고 또한 새로운 왕조에 걸맞는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24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오므리 왕의 통치 기반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군사적으로 본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비교적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 능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업과 무역에 용이하도록 도로가 잘 닦여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150년 동안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게 된 것은 오므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업적과는 다르게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평가를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통치자로서도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치적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축적인 표현으로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가 부린 권세라는 이 말이 그가 베푼 권세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치자로서 그가 영향력이 있었던 자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업적도 하나님의 예리한 평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자였고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왕은 일곱 번째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의 치적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연이어서 평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어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마지막 33절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야합에 대한 이러한 냉혹한 하나님의 평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습니다. 31절의 내용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외교 정책을 위해서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유화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일환으로 시돈 지역과의 동맹을 위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자신의 아들인 아합을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하지만 이 정략 결혼의 결과로 바알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 사상은 공격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퍼집니다. 바알 신전이 사마리아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공격적인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는 세 명의 왕의 이야기에 더하여서 아합 당시에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당한 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분명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500여 년이 흐른 바로 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결국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증거된 지는 5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5대부터 7대 왕까지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6장의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러 번 그리고 급격하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통해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문제는 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갈수록 냉혹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므리 왕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양심의 부패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 왕들의 치적과 업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행태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시선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치와 군사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역사가, 국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개인의 영역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역,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역사, 이 거대한 물줄기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 개인과 또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임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